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는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시골 동리 곧 다섯 방백에게 속한 사람의 모든 성읍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이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계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붙들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사무엘상 6장의 말씀 좀 오랫동안 보고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블레셋 땅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심판이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에서 언약궤가 옮겨가는 곳마다 재앙이 임했었는데 이번에는 언약궤가 옮겨간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언약궤가 재앙을 가져오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블레셋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죠. 어떻게 했죠?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들 삶에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것도 당시 벳세메스 땅에는 누가 살아가고 있었죠? 벳세메스라는 성읍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신 성읍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신 성읍.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까지 이렇게 타락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나요?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었다는 거죠. 블레셋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 다곤을 섬겼던 블레셋 원수들, 그러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사장들까지 결국 다 심판받을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났습니다. 말씀을 버렸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여기셨죠? 하나님을 버린 것으로 여기십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자기 멋대로 섬깁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버렸다고 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 세상 죄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십니다. 교회인데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언약궤를 본고로 5만 70명 혹은 70명이 죽임을 당하죠. 그게 왜 그렇게 큰 죄였는가?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죄들도 보여져요. 자, 먼저 우리가 언약궤에 대한 죄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민수기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Numbers chapter 4 verse 4 through 6.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앗 자손이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하고 쭉 말씀이 나오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은 사건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그곳에서 한 일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게 하시나요? 무엇을 짓게 하시죠?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행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시작점에 있는 말씀이 이 민수기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때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막과 그 안에 있는 성물들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거룩한 물건들이었죠. 그 거룩한 물건들을 지고 가는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먼저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먼저 앞서 진행하시면 그 레위인들이 따라서 성막을 다시 접고 모든 성물들을 메고 함께 따라갔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죠. 그리고 영광의 구름이 멈추시면 다시 성막을 펴고 성물들을 그 안에 가져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 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들 중에 고핫 자손들, 레위인들에게도 여러 족속들이 있었죠. 고핫 자손들을 더욱 거룩히 구별하세요. 그래서 뭘 지고 가게 하시느냐. 성막 안에 지성물들. 지성물들은 또 성물들하고 다르죠. 성물들은 거룩한 물품들이었지만 지성물들은 지극히 거룩한 홀리 앤 홀리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 어디에 있던 물건들일까요? 지성소. 그죠? 지성소 안에 있던 지극히 거룩한 물건들을 옮기게 하셨는데 그 안에 포함된 물건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약궤 증거궤였다는 거죠. 증거궤를 옮기는 지침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침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옮길 때마다 주신 지침이 있어요. 여러 장으로 그 언약궤를 덮게 하십니다. 특별히 이 여러 장으로 덮게 하시기 이전에도 출애굽기 37장 6장에 가면은요 언약궤 자체도 덮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처음부터 정금으로 된 아주 pure gold, 정금으로 된 덮개를 만들어 덮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정금으로 만들어둔 덮개를 또한 이러한 여러 장으로, 여러 장의 어떤 천이나 가죽으로 다시 덮게 하시는 거예요. 그 정금으로 만든 언약궤 덮개, 그죠? 먼저 정금으로 만든 언약궤 덮개를 부르는 명칭이 있었죠. 언약궤 덮개를 부르는 명칭. Cover of the Ark. 뭐였죠? 속죄소 혹은 시은좌. 영어로 하면 Mercy Seat. 이 언약궤 덮개가 뭘 가리키고 있었느냐? Mercy Seat.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였다는 거죠. 언약궤 덮개는. 그래서 시브리소에 오면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갈지니라. 그게 바로 Mercy Seat.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보좌를 가리키는 그 언약궤 덮개를 또한 간 막는 장, 해달의 가죽, 순청색 보자기를 가지고 세 겹으로 다시 덮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나아오거나 그것을 만지거나 아니면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죠. 만일 누구라도 나와 그 언약궤를 만지고 그 덮은 장을 열고 정금으로 된 덮개까지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것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것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그죠?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 직접 만지는 것,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보는 것,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 맛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패턴을 좀 볼 것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의 장으로 덮는 모습이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나타나요. 특별히 성막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전체 성막도 세 겹의 장으로 덮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세 겹의 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래서 오직 거룩하게 구별하신 제사장들만 그 성막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와 같은 세 겹의 장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시내산에서 이 모세를 불러서 본을 보여주세요. 하늘에 있는 성막을 보여주시는 것도 맞지만 신명기 5장 22절에 가면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거하고 계셨죠? 시내산에서? 시내산 꼭대기에 거하고 계셨죠. 그런데 그 시내산에 머무르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도 세 겹으로 이루어져 계셨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었죠? 가장 끝에는 불이 계셨고 그 불을 구름이 덮고 있었고 그 구름 밑에는 흑암이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도 불과 구름과 흑암의 세 겹으로 덮여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가까이에 나올 수 없게 하셨죠. 성막은 바로 이 시내산에 머무르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막도 세 겹의 장으로 마치 불과 그리고 영광의 구름과 그리고 흑암을 가리키는 세 겹의 장으로 다시 덮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겹의 장으로 덮여 있는 성막 안에도 또다시 그 휘장 안 지성소 안에 있던 언약궤가 세 겹의 장으로 다시 덮이는 거예요. 그렇죠? 무엇을 보여주느냐? 성막 자체도 거룩하지만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이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세 겹의 장으로 다시 덮어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이 지성소 안에는 오직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그것도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두려워 떨며 들어가 언약궤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이라도 언약궤를 직접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을까요? 그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신 대제사장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궤로 덮개로 덮게 하시고 세 장으로 또 덮게 하신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었길래 이렇게 금하신 걸까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우리 민수기에서 살펴본 거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우상처럼 여겼던 언약궤, 정말 자기들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을 줄 만한 거룩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언약궤 안에 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증거로 주신 십계명 돌판. 그렇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들. 그 자체로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것들을 가지고 우상으로 삼고 부적으로 삼고 수호신처럼 여기며 자기들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들은 그 자체로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 가지 물건을 언약궤 밑에 두신 것은 그것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우리가 성찬상, 뭐 세례, 그 요소들, 물, 떡과 포도주, 그 자체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는 게 아니죠. 그것이 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참여할 때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민수기 말씀을 살펴볼 때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천국 구원의 약속을 담고 있는 증거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라고 주신 증거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 자체 아니면 그 안에 담겨있는 이 세 가지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처럼 자기들을 지켜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감히 가까이 나아가 그 언약궤를 만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다는 거죠. 예전에 한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마치 자신들을 하나님같이 되게 해주고 이 세상 영광을 가져다 줄 신비한 능력이라도 있던 것처럼 여기며 선악과로 가까이 나아가 따먹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도 죄악으로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선악과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바라보지 않았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이 뭐라고 하시죠? 이것이 다 세상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상 숭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똑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도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우상처럼 여겼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민수기 4장 뒷부분을 보면 이 언약궤를 옮기게 하셨던 고앗 자손이라고 해도 고앗 자손이 옮겨야 하는데 직접 손으로 얻는 언약궤를 만질 수 없게 하셨어요. 다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나르게 하셨는데 어떻게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지 따로 그 지침을 주십니다. 그 민수기 4장 15절하고 18절에서 2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Numbers chapter 4 verse 15, Verse 18 through 20.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라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18절에서 20절.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이같이 하여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 할 일과 그 맬 것을 지휘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노라. 만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보지도 못하게 하세요. 어쨌든 이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일들을 아론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지침에 따라 잘 행하여지게 해서 고앗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침들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구약적인 현실이지만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히 구별하지 않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죽음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신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라고 해도 감히 언약궤에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언약궤를 직접 손으로 만지거나 그 안을 들여다봐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물며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백성들. 그들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현실만으로 감사하고 만족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론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의 지침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다가 만진 거죠. 가져다가 큰 돌 위에 둡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언약궤만 둔 게 아니에요. 언약궤와 함께 블레셋 백성들이 같이 보낸 것이 있었죠. 금독정, 금쥐 다섯 개씩을 담은 상자도 언약궤와 같이 뒀다는 거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여러 제사들까지 드렸습니다. 거기다 그 언약궤 만지고 그 언약궤 덮개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업신여겼는지, 얼마나 자기들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거죠. 여전히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기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참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게 참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감히. 네? 이 정도 배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도대체. 왜? 네. 자기네 나름대로는 열심과 정성으로 했거든요. 열심과 정성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번제도 드리고 여러 제사들을 드렸다.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환호하고 열광하고 찬송하고 예배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과 정성을 다해드렸으니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자기들의 열심과 만족에 취했습니다. 이 정도면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모습으로 감히 언약궤까지 만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한 이런 엄청난 죄악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백성들이 5만 70명 혹은 70명 죽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아론의 후손들까지 죽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하게 하신 지침을 따르지 않은 자들이 그저 자기의 행위만 자기의 열심과 정성만 자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심판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나오는 것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여러 제사를 드렸죠. 먼저 번제도 드렸고 그 이후에 여러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자마자 드린 제사들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가 그 번제의 지침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번제의 지침이 무엇이었느냐? 레위기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Leviticus chapter 1 verse 3. 레위기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열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죠?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자 하면 어떤 소를 바치라고 하셨죠? 흠없는 수컷.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벳세메스 땅의 제사장들은 어떤 소로 번제를 드렸죠? 어떤 소였죠? 예. 네.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들을 가지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전나는 소라고 그러죠. 전나는 소. 12절에서는 암소. 그렇죠? 아기를 갓 낳은 이 악에게 젖을 줘야 할 소. 암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관이 없어요. 아니 아무 소라도 우리가 열심과 정성으로 드리면 되지 뭐 꼭 숫소여야 해? 같은 겁니다. 그저 자기들의 열심과 정성,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받아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것도 백성들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당시 율법을 맡은 제사장들까지. 그러니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도 열심과 정성은 다했으니 아유 그거라도 봐서 받아줄게 하지 않으십니다. 죄인들이 오히려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정성으로 한 것은 받으셔야 마땅하다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진노를 불러와야 할 교만이라는 거죠. 어떻게 죄인의 것을 받으실까요? 못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아, 그래도 나는 착한 일을 했는데 아, 이 도덕적으로 살았는데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지옥 갈 만한 죄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 생활, 뭐 신앙 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똑같은 겁니다. 예배의 모습은 있습니다.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지침을 따라 드리지 않은 예배, 순종이 없는 예배, 우상 숭배로 여기시고 그 죄인들을 심판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목석 우상인 다곤을 만들어 섬겼던 블레셋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도 우상 숭배였습니다. 열심과 정성이 있어도, 기쁨과 환호가 있어도, 열광과 찬송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으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더 큰 죄가 그들의 예배가 우상 숭배의 예배였다는 확실한 증거가 보여지죠. 뭐였죠? 그 이후에 그들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는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나와요. 자기들은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너무나 기뻐서 열심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제사들까지 다 드렸는데 언약궤 가까이 좀 나아가서 그 안을 좀 들여다봤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자 그들의 반응이 뭐였죠?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립니다. 표현이 좋은 거죠. 하나님을 자기들 앞에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사무엘상 6장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계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랏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서 옮겨가라. 말은 너무 그럴듯해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맞죠? 거기까지는 누가 쓸 거예요 죄인들 중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와야죠? 어떤 말이 따라와야 될까요? 돌이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였죠? 그를 우리에게서 뉘게로 가시게 할꼬. 이런 하나님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자.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자. 정말 말은 그럴듯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없애자는 말이죠. 잠깐 언약궤가 돌아온 게 좋았어요. 왜? 또 축복을 가져다 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오신 게 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열심과 정성도 알아주지 않고 이 세상복도 가져다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왜 섬겨요? 세상복 받을 거 아니면. 그렇게 그런 거 주지 않는 하나님 왜 섬깁니까? 왜 믿나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차라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 생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내가 세상 구하는 삶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저 이방 땅?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대적 블레셋의 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더 큰 죄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교회의 타락,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옮겨버리는 죄. 자기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옮겨가지는 않죠. 하나님을 옮겨버리는 게 제일 쉽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려고는 죽어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좋았다가도 싫습니다. 섬긴다고 하다가도 버립니다. 하나님을 높이다가도 낮춥니다. 아니, 하나님을 살리기도 했다가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분노로 바뀌어요. 이 세상 현실에 따라.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 자기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예수님 때에도 있었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았죠. 엄청난 찬송 소리가 들렸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환호하고 열광하고 찬송했습니다. 왜? 그들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줄 알았어요. 마침내 로마 제국이 멸하고 이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왕국. 그런데 세상 왕국으로 기대를 했죠. 그들이 원하는 세상 왕국이 세워져서 세상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왕이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환호하고 열광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상 왕국을 세우러 온 것도 아니고 자기들에게 세상을 주기 위해 온 메시아도 아닌 것이 드러나죠. 힘없이 잡혀서 끌려가요. 그들이 어떻게 바뀌죠? 완전히 배신감 느끼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15절에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들이 다른 백성들일까요? 똑같은 백성들이에요. 똑같은 백성들이 다 성난 군중이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Get rid of him. 없애버려라. 예수님 죽이고요. 그들의 삶에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우리 왕이라고 했던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고 난 후에 곧바로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 뒷구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나이다. 예수님 바로 버리고요. 세상 왕으로 가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얼마나 흘린 거예요, 시간이. 네. 그리고 그 세상 왕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준다면 누구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세상 임금은 사단이에요. 사단이래 또 상관이 없다는 거. 사단을 쫓다가 지옥 심판을 간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은 바로 버려버려요. 이것이 우리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기들 멋대로 예수님을 섬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는 자들에게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잘 되면 우리 하나님, 안 되면 이런 하나님 버리고 다른 왕 찾아가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진짜 예수님, 이 십자가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진짜 예수님이 자기 삶에 계시는 게 싫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진 않거든요. 이런 모습의 교회에는 진짜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 왕으로 계셔야 돼요. 자기 백성들 사랑하셔서 이 세상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주게 해주는 그런 왕으로 계셔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예수님은 싫습니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죄인들에게는 결국 참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시는 우리 죄를 선포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런 예수님은 오신 것이 그렇게 기쁘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림 때나 재림 때나 이 세상 아니 이 땅의 교회들에는 이런 모습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더 낫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은 죄성, 똑같은 죄악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결론을 내렸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받고 망하기 전이나 언약궤가 돌아오고 난 후나 변한 게 없어요. 구원 역사 속에서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고 망했을 때나 다시 돌아와서 또 다시 성전 짓고 한 후에 똑같은 죄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끝나죠, 구약이.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는 것.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변한 게 없는데 놀라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돌아오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랴앗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20년 동안을 거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특별히 누가 이제 등장하느냐 7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여 세운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 타락한 교회를 회복시켜 가세요. 그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건지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올바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7장이 그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가는 온 이스라엘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는 걸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나요. 우리의 회복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지는 삶?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였더라. 예전처럼 언약궤를 좋아하고 언약궤를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사무엘의 말씀 사역을 통해 회개 그리고 올바른 예배로 회복시켜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뭘로 연결이 되어 있나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백성들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회복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십니다. 말씀으로 자기 백성들 회복하시려고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뭘 변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졌을 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어주시고 모든 복음 말씀의 내용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부으셔서 그 복음 말씀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회복, 여러분 삶에 이미 임하여 있는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도 받았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영원토록 일어난 회복, 뭘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예전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떠나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지식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게 회복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계신 이 자체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분명한 회복의 증거라는 거죠. 여기서 찾으셔야 돼요. 천국 백성으로의 회복. 다시는 심판과 정죄가 없는 회복.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회복.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제 다시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모든 회복들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분명히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알려주고 있는 우리 회복의 궁극적인 현실이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회복의 가장 복된 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회복하신 우리 성도들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을까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 그리고 오직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셔서 어디까지 천국 지성소 그것도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니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품에 안겨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계시록 22장 3절에서 4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심판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언약궤 가까이 나아가 언약궤를 만지고 그 안을 들여다본 제사장들까지 다 죽어야 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하나님 보좌 앞 가장 가까운 곳까지 나아가 아니 언약궤 덮개가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만지고 그 품에 안겨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 앞에서 직접 보고 그 손과 발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까지 만지며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교제를 나누었듯이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직접 보고 우리를 위해 상하신 그 주님의 손과 발의 못자국, 허리의 창자국까지 직접 만지고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한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복음이 알려주고 있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복된 회복이 임했음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이르러 계신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가장 큰 축복과 영광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이 예배에서 우리의 가장 큰 영광과 축복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디서 발견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발견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병이 낫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번성하면 깨달으실 거예요? 아닙니다. 이 자리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어디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끼실 거예요? 바쁘실 거예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과 영광, 모든 기쁨과 감사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걸 회복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죽어야 했다. 우리는 그 예수님까지 만지며 교제를 나누느냐지.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 거죠?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좀 더 나아선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죄인인 것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모든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지시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현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곳에. 여러분은 예수님 품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예수님을 옮기고 없애고 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안의 죄악들을 없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들으며 완전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살아갈 천국에 더욱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시며 그날까지 깨어 기쁘게 이 예배를 드리시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회복, 정말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야 했던 죄인들을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혀주셔서 그 예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하나님 품 안에서 완전한 사랑의 교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 신랑과 신부의 교제, 하나된 교제 나누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만 누리고 있는 이 가장 복된 현실을 더욱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깨닫고 누리고 소유하고 살다가 마침내 이 현실을 온전히 누리게 될 천국에 이르는 우리 온 성도들과 교회로 끝까지 지켜주시옵소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 이 세상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